이제 하나님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죠. 2000년 전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구원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그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 신자들한테 중요한 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와 같이 동일하게 중요한 날이 바로 부활절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고 이제 부활절은 그 구원을 완성하신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의미는 예수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없던 그 새 생명을 가지고 오신 날이 성탄절이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부활하셨을 때가 바로 부활절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성탄절이 중요하고 또 부활절도 중요하지만 성탄절은 구원의 시작, 그다음 부활절은 구원의 완성이니까 오히려 이 부활절이 더 어떤 열매 맺은 날이기 때문에 더 좋은 날이다. 이렇게 뭐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귀한 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매년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을 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날들을 기념하고 기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일들이 부활절이나 성탄절 이렇게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은 좋은 일이죠. 우리 그때 우리 교회 안 나오던 사람들도 교회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절, 성탄절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매년 이렇게 부활절, 성탄절을 이렇게 지키는 그 자체로 만족하고 그것을 내가 예수 믿는 것의 전부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친다면 우리들은 부활절, 성탄절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부활절, 성탄절을 지키면서 올해를 보냈으면 다음에도 또 부활절, 성탄절을 기념하고 그렇게 지나가 버릴 것이고 또 그 다음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부활과 성탄을 눈으로 이렇게 관람하고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일로 이렇게 지나가게 만든다면은 이 부활과 성탄의 의미가 나에게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관람하는 관객일 뿐이지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간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가 내 앞에서 지나가고 내가 예수를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내가 만나서 그 예수에 의해서 내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나의 성탄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것이 다 완성됐을 때 나의 부활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우리들은 비로소 참다운 성탄절과 부활절을 즐기는 의미가 있다. 기념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부활절을 여러분이 지킨다면 이 부활이 여러분 외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여러분 내면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가진,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예수가 이 땅에 왔으면은 그 예수의 성탄도 여러분을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예수의 부활도 여러분을 것으로 만들어야 비로소 우리들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의 부활생명이 우리에게 전이가 되고 우리에게 이전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인생은 바뀌게 되는 것이고 나의 생명은 바뀌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된 사람이 예수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예수의 성탄을 맞이하느냐,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드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 참다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교회에서 그 교회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면서 여러분 이전에도 많은 교회를 다녔겠지만은 여러분들은 참다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말씀의 교회를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아 그렇지 그동안 내가 부활절을 그냥 내 관람객으로 지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럼 부활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되는데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은 이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 생각하고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그런 교회가 있으면 거기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이 말씀을 잘 듣고 거기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끄는 방향대로 따라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기 위해서 따라 나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셨을 때는 제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맞이했고 그 부활을 했을 때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들 안에 임했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 생명을 가지고 남들을 구원하는 일로 남은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일이 지금 여기서도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난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최종적으로 부활의 순간에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부활하게 되는 것이에요. 죽은 여러분 안에서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인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들은 이제 내가 기존에 살던 이 죄악된 생명, 죄인의 생명이 끝나고 이제 예수의 죄 없는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부활이 나한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정말 부활절을 참다운 의미에서 기념하고 즐길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목적은 세상에서 어떤 성공을 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해봤자 여러분 교회 예수 믿고 세상에서 성공해봤자 여러분들은 그거 다 놓고 가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이유는 예수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여러분 생명이 바뀌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예수 믿어서 여러분 생명이 바뀌게 되면 이 세상을 살아도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생명은 영원토록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생명을 얻지 못하고 부활 생명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돌아가셔도 여러분들은 생명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이루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을 바꿔주기 위해서 부활 생명으로 다시 변화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이고 우리가 교회 나온 목적도 이런 예수를 만나서 이 예수의 생명을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혼동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이냐? 내가 교회는 그냥 세상에서 어떤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받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죽어도 나는 받아야 된다. 죽어도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생명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셔야 되고 세상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 세상에서 훌륭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제대로 믿어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남은 인생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 그 목표로 여러분 삶의 목표 지점을 지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 일이 여러분에게 속히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부활절 오늘 맞이해서 이 부활이 그냥 뭐 연중 행사, 연례 행사가 아니라 이 부활은 그때마다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는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부활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부활을 그냥 여러분 스쳐가게 내버려 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는데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일을 하셨죠. 2000년 후에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고 육신이 이 땅에 오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때 예수의 사도들,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가 했던 일을 그들에게 위임하고 올라가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의 일꾼으로서 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고 육신이 이 땅에 없는 그 상황에서는 예수께서 지정해놓은 일꾼, 하나님께서 지정해놓은 생명의 일꾼들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꾼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가 만날 수 없지만은 그와 똑같은 생명을 가진 예수의 일꾼들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 생명을 얻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제대로 된 구원을 얻었다. 정말 내가 이전에는 알지 못하고 살던 그 삶에서 정말 똑바로 보고 똑바로 알 수 있는 똑바로 걸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을 가진 자로 남은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위임받은 일꾼이라 이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이 하나님의 일꾼의 은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의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즉, 일꾼이 무슨 일을 하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일꾼이 세움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리고 일꾼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을 알게 하는 일을 한다. 일꾼은 그 일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게 하는 것이고 만세전에 감추었던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알게 하는 일, 이 일을 일꾼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두 시간에 걸쳐서 나눠 생각할 텐데 우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일꾼은 어떤 의미에서 일꾼인가 이것에 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서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의도로 어떤 의도로 얘기하는 것인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리스도의 부요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무엇인지 이것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봅니다. 자, 이 세 가지 문제를 놓고 우리 같이 생각해 봅니다. 나머지는 구절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7절 읽고 같이 생각해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우선 이 중간은 두 번째로 보기를 하고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복음이란 게 뭐였나요? 바로 6절에서 한 얘기죠.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복음이 뭐냐면 이거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복음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후사가 되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게 만들고 그리고 약속에 참여한다. 즉 동참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약속에 동참하게 한다. 이 약속에 동참한다는 얘기는 장성한 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어린 생명에서 완전한 장성한 생명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약속에 동참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이냐면 제가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잉태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고 그죠? 그리고 이것을 잘하게 한다는 얘기는 점점 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교회의 지체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게 만들고 종국적으로 이 생명이 완전하게 자라나서 하나님의 약속, 즉 내가 너를 장성한 아들로 만들겠다는 약속이 완성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잉태부터 시작해서 해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교회에 오셔서 처음에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잉태를 받게 되죠. 잉태 받고 계속 말씀을 듣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것 똑바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듣고 점차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자라나게 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잉태된 생명이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완전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 연단받고 온전히 똑바로 서게 된다면 그때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약속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도 오늘 말씀대로 부활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이렇게 거듭나게 하고 여러분을 구원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복음이 중요한 것은 복음이 좋은 소식이다. 나를 살려주고 구원해준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이 복음이 나를 그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 때 이 과정 중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멸시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을 끝까지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소위 얘기해서 사도 바울은 나와 그리스도가 연합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내가 연합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키워나갈 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키워나가죠. 내가 떨어져 있으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키우지 못하고 연합한 딴 사람을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에 연합하고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연합이란 얘기는 그 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연합이란 얘기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것은 연합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나오실 때 나오고 부활절 때 연례 행사로 교회 나오고 뭐 성탄절에 나오고 1년에 두 번 나오면 이건 자기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죠. 교회 와서도 교회 말씀 안 듣고 자기 자신의 옳다함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면 이 사람은 연합하는 것이 아니죠. 연합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유익이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 나서는 것이 연합하고 화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합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나의 옳다함을 버리고 따라 나서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옳다함으로 여러분 방식대로 믿고 있죠.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주일날 나와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화합해서 나오기까지는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막상 이 말씀이 여러분 고칠 때쯤 되고 책망할 때쯤 되면 여러분들은 교회 나오는 것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데 이런 책망은 못 듣겠다고 도망가게 되면 이건 연합을 하려고 왔다가 연합을 안 하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연합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갈 길을 제시했을 때 그것을 따라 나서는 것이 여러분이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럼 따라 나설 때 여러분들은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내가 미치고 내가 그렇게 되면 내가 뭐 고통을 당하고 해가지고 여러분 판단에 이것을 거절하게 되는 그런 경우는 그것은 여러분 힘으로 예수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인도받는 구원의 길은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받는 것인데 뭘 안다고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말씀을 거절하고 도망가겠습니까? 도망가는 것은 여러분들은 모르는 것으로 다시 그 흑암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합한다는 의미가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러 오신 분들은 연합한다는 조건에서 교회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이끌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길을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란 거죠. 그렇죠?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조금 더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의 옳다함은 여러분의 옳다함이죠. 그것은 내려놓고 예수의 옳다함에 따라 나서는 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이고 이들이 부활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처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유업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지체가 되게 하고 또 약속에 동참한 자가 되게 만드는 이것은 지금 이런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 나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 복음, 이런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세움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꾼이 뭐 하느냐? 이 일하는 것입니다. 이 일. 이렇게 말씀을 전해서 우리 모르고 자기 방식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믿으면 믿으나 마나라고 얘기하고 제대로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이 일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일꾼이란 이 사도 바울이 이 자기 자신을 복음을 위한 일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일꾼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집사라고 하죠, 집사. 아, 우리가 여기 집사라는 직분들이 많은데 집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절 한번 찾아보시면 그 집사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빌립보 교회에 감독도 있고 뭐 성도도 있고 집사들이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사는 교회에서 정말 섬기는 일꾼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일꾼은 원래 디아코노스는 일꾼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이 단어는 우리가 식사를 하죠. 식사할 때 그 시중 드는 사람도 있죠. 웨이터. 웨이터나 웨이트리스 그런 사람들 우리 그 돼지갈비집에 가면 거기 갈비 모자라고 시키면 갖다 주고 된장 더 달라면 된장 더 갖다 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밥 먹는데 시중 드는 사람이에요. 시중 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 디아코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아코노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사람들 볼 때 하수인 또는 하인 또는 종의 개념으로 이렇게 좀 우리보다 낮은 개념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인, 일꾼, 이렇게 그런 일꾼인데,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일꾼인데,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일꾼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좀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 일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일꾼이라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디아코노스, 즉 일꾼이라고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한번 예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을 찾아보실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한다. 이것도 같은 단어예요. 디아코노. 같은 단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신 것은 섬기러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나눠주고 잘 못 먹으면 이거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또 이거 꼭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이 섬기러 온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섬기는 일꾼으로 오신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꾼이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우리는 함부로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그런데 어떤 이 아직까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꾼을 그냥 어떤 하인 취급하듯 얘기하죠. 자기한테 생명을 나눠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가 일꾼인데 사실상 알고 보면 그를 이제 하인 취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내가 주의 종놈이 하나님께서 날 종으로 부리는 나의 종놈이 교인들한테 큰 소리 칠 수 있느냐. 종놈은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미천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주의 종님, 어떤 사람은 주의 종님이라고 부르는데 종은 종이지 왜 님은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주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지 우리 이런 죄인들의 종은 아니죠. 그 종님도 뭐 합당한 표현은 아닌지 몰라도 하여튼 그 종이라고 하대해서는 안 될 것이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하하듯 난 주의 종인데 주의 종놈이 뭘 큰소리 치겠느냐 이렇게 하고 자기를 비하하는 것도 그것도 합당하지 않은 거죠. 그건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이 가져야 될 생명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딴소리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이 겸손해서 사람들이 좀 인정할까 생각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주의 종은 영광된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주의 종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나 주의 종 못하는 거죠. 신학교 나왔다고 주의 종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주의 일꾼은 영광된 직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예수님도 결국 이 종의 신분으로 왔다. 아니면 섬기는 자의 신분으로 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온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길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이라 하나님의 사도라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여기서 하나님의 일꾼이라 하나님의 또는 죄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의 특성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종이라고 했다고 달려들고 뭐 이 일꾼이라고 해서 일시키려고 이렇게 한다면 그게 큰 오산이죠. 자, 아무튼 사도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서 사도바울이 어떤 일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사도바울이 하는 일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십니다. 7절 말씀이죠. 7절 다시 한번 읽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일을 하죠.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성도들이 생명의 말씀을 잘 먹을 수 있도록 다 가공하고 잘 안 되는 것은 갈아주고 하면서 이해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일을 할 때 사도 바울이 혼자 자기 자신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누가 주관하냐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어떤 성도를 고치기 위해서 그 때가 되면 어떤 일을 일으키시죠. 이 사람의 숨겨진 그 마음을 드러내는 이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숨은 그 생각을 드러내기 위해서 때로는 이 사람이 분을 낼 수밖에 없는 환경을 일부러 조성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붙여서, 악한 사람을 붙여서 그에게 속마음을 뒤집어 놓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이 분이 완전히 격동이 안 되면 또 다른 사람 붙여가지고 또 거기다 또 불질르게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화를 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기 위해서 화를 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아니, 화 안 내는 것이 더 미덕인데 왜 화를 내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나?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숨은 생각을 드러내서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나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좋은 것 주시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찌끼를 걷어내는 게 이게 좋은 것이지 이건 내버려 두고 아무리 좋은 것 줘봤자 이것 때문에 여러분 죽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일꾼을 통해서 우리 일하시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 미처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어떤 이 격동을 시켜서 우리 속에 있는 속마음이 확 드러나게 되면 이때 하는 행동이 어떻게 되겠어요? 망령된 행동을 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사도가 되기 이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잡힌 것을 보고 예수를 세 번 부인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립니다. 거기서 세 번 부인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 안에서 예수에 대한 어떤 그 깨끗이 못한 생각들을 다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비자 셋을 붙였죠. 하나 붙여서는 안 되고 둘 붙여서는 안 됐기 때문에 세 사람까지 붙여서 이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예수에 대한 어떤 원망 같은 걸 확 드러나게 만드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괜히 그냥 읽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비자 셋이 너도 예수와 함께 같이 있었지 너도 말하는 것 보니까 갈릴리 사투리 쓰네 너도 예수와 함께 같이 있었던 놈이네 이렇게 두 번 해도 난 아니라고 도망가다가 세 번째 이게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 이제 난 절대 예수를 모르고 난 전혀 저 사람 저주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예수를 완전히 저주하면서 예수를 부인했잖아요. 이게 베드로의 속마음이 딱 드러난 것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베드로는 회개를 했죠.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돌이키고 다시 예수를 바라봤던 그런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는 손길이었어요. 그렇죠? 이 에베소 교회에서도 사도 바울이 하는 이 지금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받은 은혜대로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것, 교회를 운영해 나가면서 그 안에 사람들을 고쳐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이끌어 가시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아 이때 하나님께서 이런 뜻으로 하셨으니까 낙심하지 말고도 힘을 내고 오히려 회개할 것이다, 분낼 것이 아니다 이렇게 그렇게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에 따라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가지고 그 생명의 눈으로 봐서 아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를 좋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또 이렇게 세우는데 사도 바울이 그 일을 일꾼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제대로 된 교회이고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다녀서 찬양 열심히 하고 뭐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게 되면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어떤 하나의 어떤 배경 역할을 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우리 개개인이 고침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도 이런 일들로 여러분이 어떤 그런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막상 여러분들이 어떤 격동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을 격동시켰을 때 여러분에게서 그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손길이고 여러분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 손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그 얘기가 안 들리죠. 그냥 아픈 것밖에 안 들리는 것입니다. 입에서 그냥 할 얘기 다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망령된 결정을 하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래도 베드로도 회개해서 다시 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은 그냥 우연히 드러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따라 나서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점차 깨끗한 사람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간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조성하시고, 거기 또 사도 바울이 자기 할 역할, 하나님께서 생명받은 자로서 생명을 이해하는 자로서 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두 사람이, 하나님과 사도 바울이 같이 일하는 자가 되겠어요? 아니면 따로 일하는 자가 되겠어요? 같이 일하는 자가 되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느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일꾼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시키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도 하나님의 동역자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는 의도를 가지고 역사하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아는 단어로, 우리가 아는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도 동역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일꾼은 하나님의 동역자다. 우리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뭘 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교회 다니는가 생각하시면, 이런 일들이 여기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격동하지 않아도 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일부러 격동시켜서 여러분을 고쳐가는 그런 하나님이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 나오시면 그런 것을 예측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으리라 한 일들이 있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래야 제대로 된 교회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딴 교회에서는 뭐 특별히 뭐 비교할 필요도 없지만은 딴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뭐 덮고 지나가거나 뭐 어떻게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참다운 일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일꾼은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내해주고 우리에게 어떤 태도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충고해준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말씀에 더욱더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예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었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은 여기서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스스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여러분들이 저항하고 내가 맞았다고 주장한다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여러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것이지 내가 운영하는 교회가 아니고 내가 판단할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의 7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8절 말씀 이제 같이 한번 보십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고,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풍요로움을 전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바울이 아주 작은 자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성도 중에서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사도 바울처럼 큰 사도가 없죠. 지금 우리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은 나는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이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완전히 단단히 외우고 율법으로 엄한 교육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랬는데 그 지식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 지식 가지고 그냥 예수 잘 믿는 사람만 골라서 죽이기도 하고 투옥하기도 했던 그런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 사도 바울을 회심시켜서 변화시켜서 그에게 부활 생명을 주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그토록 핍박했던 예수와 예수 믿는 사람들,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불러서 예수를 전도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이 예수 전도하는 것이 그냥 선택사항이 아니라 예수는 그 진리고 생명 자체인데 이렇게 큰 일을 나에게 감당시켰다는 그것을 생각할 때 이 사도 바울은 그냥 자기가 미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말 이 부족하고 누구보다도 그 핍박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어떤 이런 사람을 세웠나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계속 나는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사도 바울이 뭐 겸손해서 난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건 사도 바울의 진짜 고백이에요. 이거는 겸손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 핍박했던 걸 생각해 보면 나 같은 게 죽어도 마땅치 않은 뭐 부족한 사람인데 이렇게 키웠으니까 그것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 개인적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 사도 바울로부터 투옥당하지 않고 뭐 죽임당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훌륭하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 자신은 자기 한 일을 생각했을 때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얼굴도 들지 못할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 얘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하게 아니 전 뭐 겸손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저도 뭐 사도 바울과 뭐 비교할 대상도 안 되겠지만 저도 사실 주님에 의해서 이런 일꾼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우선 이 제가 알지 못했던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그 예수를 아는 세상으로 인도한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죠. 그렇게 보면 아니 이 사람들 지금 예수 믿는다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많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한 예수, 이 예수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리고 이게 무슨 저런 예수가 무슨 예수야 하고 깜깜한 절벽을 대하는 그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믿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쪽으로 가보니까 아 예수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믿으면 전부 가짜 예수 믿는 거고 우상 예수 믿는 것인데 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에서 제가 드는 느낌이 뭐냐면 아니 그런데 이것을 나에게 알게 해주셨는데 그럼 저의 임무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쓰려고 하신 것이겠습니까? 이 예수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이걸 알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참다운 예수를 예수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그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기를 깨닫게 된 사람은 아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을 이쪽 사람들한테 전하라고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주님께서 저한테 그 주님을 나타내 주셨을 때 저는 그것을 깨닫고 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중에서 저는 그때 회사 다니고 있었죠. 뭐 신학교도 다닌 것도 아니고 회사 다니고 있었을 때 그 생각이 들자 이제 저녁 때 회사에서 이제 일하다가 저녁 시간에 어떤 식사를 늦게 하게 돼서 뭡니까 그거 지하 식당에 가서 비빔밥 시켜놓고 기다리는 동안에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훌륭한 신학자들 많고 목회자들 많고 열심을 내고 정말 남들 가르치고 봉사 많이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저 교회도 그냥 간신히 다녔던 그런 사람을 어떻게 불러가지고 세워서 이렇게 참 예수를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셨는지 그 생각이 들어서 계속 눈물이 한 5, 6분 동안 식사가 나와도 식사를 하지 못하고 울고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제가 기독교에 이바지한 것이 없는데 그 자를 불러가지고 기독교를 똑바로 전하는 사람으로 쓰시는 것에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 비하면 사도 바울은 저 기독교인들을 죽이기까지 했으니까 그 격차는 너무나 큰 거죠.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은 우리 죄인들이 구원받으면 다들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살았던 것이 큰 의로움을 행한 것이 아니라 죄를 행하면서 살았던 우리들이기 때문에 구원받고 나면 좀 이 남들도 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길로 이제 자기 자신의 인생 다 쓰게 될 것이고 그런 일을 맡기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되죠. 이런 사람들은 겸손하라고 해서 겸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지 못할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맡기셨으니까 그 중요한 일, 그 생명의 일을 맡기셨으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다. 정말 지극히 나는 일꾼이나 칭함 받지 못한다. 이렇게 사도나 칭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겸손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 겸손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냥 체험적인 고백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작은 자에게 은혜를 줬는데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부요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요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죠. 자기 갖고 있는 지금 생명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남의 거 뺏어서 훌륭하게 되려고 하고 아둥바둥하면서 이 세상 살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 그리스도의 풍요로움을 느끼지 못했을 때 그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느끼게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바뀌어져 나가야 되는 거죠. 생명이 바뀌어져 나가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갖게 되면 그리스도의 풍요로움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 풍요로움과 넉넉함으로 남은 인생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예수를 믿는 것이 단순하게 교회 나와서 무슨 행위를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이 바뀌는 것이 여러분 교회 제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이외에 세상에서도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세상에서 여러분 생명을 바꿔주는 그런 세상이 있어요. 여기서 바꿔주죠. 그 바뀐 생명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삶에서 중요한 것은 교회 생활, 교회 말씀이 중요하다고 여러분의 말씀 드리는 것이죠. 일상 일반적인 교회도 여러분 나가는 것이 유익하지만 이제 거기서 어느 정도 세월을 보냈으면 이제는 참다운 일꾼이 있는 교회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 나서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아, 내 교회 나와서 그 장로한테 사기당했는데 그 날 사기쳐먹은 장로가 있는데 그 교회를 어떻게 나가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 교회면 그 교회 안 나오면 되시고 일꾼이 있는 교회라면 여러분들 그 여러분을 사기쳐서 등쳐먹은 장로가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말씀 듣기 위해서 나와야 되죠. 그죠? 이 교회 나온 이유가 장로에 의해서 여러분 생명을 받지 못해서 되겠습니까? 장로를 믿는 것이 아니고 누굴 믿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일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 새 생명을 받으니까 나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다 꽃과 같이 아름답고 여러분만 편들어주는 사람만 있으면 그건 여러분이 언제 고치려고요? 여러분에게 어떤 여러분을 사기친 장로가 있으면 우리 교회는 장로가 없습니다. 사기친 장로가 있으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고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이 장로를 여기에 놔둔 게 아니죠. 여러분을 고치게, 나를 고치기 위해서 그 장로를 여기에 놔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에 의해서 여러분이 커나가는 것이에요. 혹시 이 장로가 없으면 여러분은 이 장로를 겪어낼 힘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다 알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무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 저 사람 싫어, 꼴 보기 싫어, 아, 저 사람 싫어, 나 교회 나가야지. 아니, 집에 들어가 있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자기가 멀어지는 것이에요, 자기가. 그렇죠?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뭐 이 좋은 사람만 모아놓게 되면 좋은 사람만 모여있는 상태에서는 여러분을 고침을 받지 못하죠. 여러분을 연단하는 어떤 연단 제목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의 생각으로 예수 믿으면 100% 실패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꼭 집으로 가잖아요. 그 장로 때문에. 그렇지만 제 말씀드리면, 일꾼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남아있게 되죠. 이 일꾼의 말씀과 연합하게 되면 여러분 남아있게 돼요. 남아있으면 그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연단받고 그 사람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악인도 있고 선인도 많이 있죠. 밖에 나가서 그 사람 피해서 나간다고도 밖에서 더 흉악한 사람 만날지도 몰라요. 근본적으로 내가 모든 사람들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힘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그렇게 우리를 빚어 나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어난 일은 내가 볼 때 저게 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눈에 그런 거죠. 하나님 눈에는 그게 있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너를 위해서 그 일이 있게 하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일어나는 일인 것이고 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참여한 바자고 동참한 자가 되려면 이 말씀에 우선 순종해야 되고 말씀이 순종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은 편안함, 안락함을 찾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픈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픈 과정이 없으면 영광된 과정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시에서 그런 거 있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바람에 흔들리고 비바람 맞아야 꽃이 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 맺고 아름다운 꽃을 피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온실의 마음에 있으면 절대로 이 사람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든 것 버리고 여기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풍요로움을 같이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여러분도 일꾼이 되어서 남들도 이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 그건 예수 만나서 예수에서 고침 받고 나도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처럼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 자신의 체험에 기반을 해서 에베소 교인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도 하나님의 일꾼들로 만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말씀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것이고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복음을 위한 일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꾼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누구나 다 그냥 무화과로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은 허가받지 않은 것이고 거기에선 생명이 없는 거고 참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가진 일꾼이 있는 그 말씀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따라 나서시게 되면 여러분들도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 자가 된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된다. 예수가 여러분들을 연단하고 훈련해서 이제 훈련이 다 끝나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을 여러분 안에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참다운 부활절을 지내는 우리들의 참다운 어떤 목적지라, 목표지점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할 때는 여러분들을 일부러 격동시킨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일부러 여러분들이 넘어지게 만들기도 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안 넘어지면 되죠. 안 넘어지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안 넘어질 정도로 컸으면 안 넘어지겠죠. 하나님께서 시험해도 안 넘어지면 그 사람은 그만큼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넘어지면 그만큼 고칠 것이 있기 때문에 넘어진 것이고 그것을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일꾼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내를 해줄 것입니다. 그 안내에 따라서 여러분 따라 나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키우시는 것이에요. 일꾼과 하나님이 동역자가 되어서 우리 개개인을 키워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종국적으로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얼마나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찌질한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정말 비겁하고 초라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자기 목숨 내걸고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그리스도의 생명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래서 생명을 받으면 정말 이 죄악된 세상에서 벗어난 그 하나님 나라에 살아서 사는 그 사람들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은 고귀하고 정말 그 풍요롭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풍요로움의 세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으로 여러분 지금 인도받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부활절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근데 부활절은 이제 매년 우리에게 다가오겠지만은 부활절이 오기 전이나 온 후에도 여러분들은 항상 이 부활 생명이 나한테 와야 내가 정말 산다. 이 부활이 더 이상 내 눈앞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스쳐 지나가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나에게서 이 부활이 일어나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전파하는 일꾼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이 바로 여러분의 부활이 되게 만드셔야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이 부활 생명을 나눠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